시사 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와이드 장량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네, 지난 한 주 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 달이 지나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북한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네. 남북 관계가 다시 올겨울 한파처럼 아주 싸늘하죠.
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사, 국민적 단합을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시사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내용 간추려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와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의원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는 소식, 그리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넷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으로 열어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이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북 결의가 채택된 게 지난 22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2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대북 결의 20875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15개 안보리 이사국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네.
모두 20개 항으로 된 이번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12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따른 겁니다.
네, 이번 대북 결의의 주요 내용 알아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결의 17185와 18745를 위반한 북한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중단하고 또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며 미사일 발사 유예에 관한 과거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요구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또 6자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는데요. 회담 재개를 촉구하면서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 19일에 공동 성명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기존 대북 결의하고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대북 결의에 특별히 새로운 제재가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기존 결의를 확대하거나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무기 관련 대북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기존 결의안이 지정한 대북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행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대북 결의는 모든 북한의 금융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대북 결의는 북한이 그동안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대량의 현금을 이용하는 등 기존 결의를 위반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공해상에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도 새로운 대북 결의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선박이 소속된 나라가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관한 이행 안내서를 만들라고 대북 제재위원회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이번 대북 결의에서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대북 결의에서 제재 대상을 직접 지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나온 뒤에 안보리사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후속조치 차원에서 제재 대상을 지정해 왔는데요.
네.
대북 결의에서 직접 제재 대상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 어떤 기관하고 개인이 제재 대상이 된 거죠?
네, 북한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기관을 보면 지난해 로켓 발사를 총괄한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밖에 동방은행과 조선금융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합기계합영회사, 리더인터내셔널 등 5곳이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단천상업은행 관계자인 라경수와 김광일 등 4명이 개인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들은 자산은 동결이 되고 금융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또 제재 대상 개인들은 여행금지의 대상이 되고요. 해외에서 기술을 획득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네, 이번 안보리 대북 결의가 뭐 한 달이 넘게 40일이 넘는 긴 진통 끝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당초 결의에 반대했던 중국이 입장을 바꾼 것이 주목되는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동안 대북 제재 형식과 내용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결의를 통해서 제재 대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중국은 결의 대신에 의장 성명을 통해서 기존 결의를 강화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미국은 지난 4월에 이미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의장 성명을 채택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추가 제재가 북한을 더 자극할 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분위기가 반전된 거죠?
네, 치열한 논의 끝에 미국이 새로운 추가 제재 요구를 접었고 중국은 의장 성명 대신에 결의에 합의하는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네.
유엔의 미국 외교관들은 추가 제재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중국과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강력한 경고를 했다는 점에서 결의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외교관들은 당초에 온건한 행동을 요구했었지만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추가 행동을 상쇄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의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결의에 동참했다는 것이 상당한 진전이고 또 입장 변화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이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대북 결의 2087호가 기존 제재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요원들을 외국에 보내고 이중 용도의 물질을 밀수입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추진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또 한국의 김숙 유엔 대사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매우 강화된 결의라는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형식 면에서는 지난해 4월에 안보리 의장 성명보다 수위가 높은 결의 형식을 취했고 내용 면에서도 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새로 채택된 대북 제재가 안보리에서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 결의라고 해도 회원국들이 이행을 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존 볼튼 유엔 주재 전 미국 대사는 중국이 북한의 에너지의 90% 또 상당량의 식량을 지원하는 등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제재가 효과적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북한의 반응 알아보도록 하죠.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 역시 그 예상했던 대로 거칠게 반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응한다 아무래도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려를 했던 대로 핵실험 얘기가 나왔습니다. 2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을 계속하겠다.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건 이번 계획이 바로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 직접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큰 나라가 미국의 강권에 눌려서 원칙을 버렸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예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큰 나라란 바로 중국입니다.
네.
이번 결의안에 동참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네. 국방위원회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 입장은 외무성이 먼저 밝혔죠?
그렇습니다. 외무성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로 다음 날 외무성이 발끈하고 나섰죠.
네.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다. 비핵화는 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또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평화적 위성 발사는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이 물리적 대응 조치라는 게 핵실험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측이 외무성 성명이 나오자마자 많았었는데 바로 다음 날 국방위원회가 아주 쐐기를 박은 거죠.
예. 네.
북한이 미국까지 직접 겨냥을 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위협,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불필요한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사안이 주제로 오르는 게 뭐 아주 흔한 일은 아닌데요.
네.
지난 24일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제재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같은 날 제가 국무부 입장도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네. 자, 이례적으로 같은 날 백악관 국무부에 이어서 또 국방부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섰죠?
그렇습니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 북한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다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또 로켓 발사 징후는 아직 없다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백악관과 국무부 또 국방부까지 두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경고만 한 게 아니죠. 직접 제재 조치까지 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24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은데요.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등 이 개인과 또 기관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또 미사일 개발을 위한 돈줄을 죄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제재 대상은요.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이징지사의 라경수 대표, 또 김광일 부대표, 그리고 홍콩 주재 무역회사인 리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그게 미국 재무부가 취한 조치죠?
그렇습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맞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무부가 지정한 기관과 개인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미국만 직접 겨냥한 게 아니었죠. 협박의 날을 한국 쪽에도 돌렸거든요.
예, 여기저기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사흘 만인 지난 25일 처음으로 한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면 강력하면서도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내용이었는데요. 제재는 곧 전쟁이고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거론할 때마다 중국의 반응이 늘 주목되는데요. 이번 어떻습니까?
네, 물론 북한의 핵실험 재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우선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네.
지난 24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낸 특사단을 맞아서 비핵화와 또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한반도 평화의 필수 여건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시진핑 총서기에 이어서 중국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해서 신중한 행동을 거듭 요구했고요.
이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데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한 게 과연 그 북한의 압력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중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중국의 목소리에 북한이 귀를 기울여서 태도를 바꿀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북한 또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북한 인권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원기입니다.
예.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관련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인권과 관련해서도 유엔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 말에 개막될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범죄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비 필레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직접 국제조사를 촉구했었는데요.
네.
지난 21일에는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네, 영국 의원들이 왜 그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한 거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관리소죠. 관리소의 그 끔찍한 인권유린과 고문 공개 처형, 강제노동, 성폭행, 그리고 연좌제, 기독교 탕압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영국 의회 내 영국 북한 의회 그룹 소속 의원들은 특히 이날 1시간 이상 영국 외교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여러 질문을 던지며 영국 정부에 조사위 설립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의 사이다 바르시 선임 부장관은 영국이 조사위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과 호주 외교부 장관이 만나 유엔을 통해 어떤 방법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를 찾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인권단체들하고 전문가들도 그 유엔 조사위 설립에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21일 북한의 인권범죄에 대해 유엔 조사위원회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유엔과의 협력을 거부한 채 수십 년간 끔찍한 인권유린 사태를 은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적극 협력해 차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 설립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미국 정부의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국제 변호사가 촉구했습니다. 주인공은 세계 40여 개 이상의 인권단체가 연대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 제라드 겐셔 법률고문인데요.
네.
겐셔 고문은 21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결의에 반대했던 나라들이 6년 연속 임기 제한에 막혀 이사국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겐셔 고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가 이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조사위원회가 생긴다면요, 어떻게 구성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을 통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후 이사회가 임명한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의 인권유린 혐의들을 직접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인권유린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떤 인권 탄압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에 권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또 앞서 영국 얘기를 했는데요. 고위관리가 북한 정부의 이중성 문제를 지적했다고요?
네, 사이다 바르시 선임 부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북한 정권이 작년 수십억 달러를 장거리 로켓 발사했으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원조를 기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 등을 민생을 위해 사용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바르시 부장관은 지도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경제 개선을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한 영국은 북한에 대해 추가 개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최영기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이 지난 21일 열렸는데요. 지난 4년 전보다는 규모가 좀 작았지만 이번에도 대규모 인파가 워싱턴에 몰렸습니다. 이성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년 전 취임식 때는 한파가 덮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포근한 날씨 속에 치러진 것 같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취임식은 예년과는 달리 포근한 날씨 가운데 별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푸른 넥타이를 맨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여사와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4년 전과 같은 18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워싱턴으로 모여든 인파가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취임식에서 선서를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헌법상 취임식이 1월 20일로 규정된 건 맞지만 일요일에는 공식 취임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일은 간략하게 백악관 블루룸에서 취임식을 했고요. 공식 취임식은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선서를 두 번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취임 선서는 이렇게 두 번 했지만은 그 취임 연설은 공식 행사에서만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분여 동안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사용된 단어가 약 2,000개였는데요. 네. 미국 헌법 서두에 나오는 We the People, 우리 국민은 이라는 대목을 반복하면서 미국의 건국 가치와 아메리칸 드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번 연설에서 아메리카 또는 아메리칸이라는 단어가 19차례나 등장했고요. 국민과 국가라는 단어도 10차례 이상 언급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적인 외교 정책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성훈 기자가 직접 수를 셌나요?
그건 아니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취임식이 열린 날은 미국의 그 흑인 인권운동가죠. 마틴 루터킹 목사 탄생 기념일과 도 겹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흑인들에겐 더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4년 전 새 역사를 썼던 인물인데다 재선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 17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인지 첫 순서 축복기도를 하는 인물도 특별했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단체죠. 미국 흑인 지위향상협회의 의장을 역임한 멀리 에버스 윌리엄스 여사인데요.
네.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 집 앞에서 백인에게 암살당한 매드거 에드버시의 아내입니다.
네.
네. 취임식에 어떤 성경을 쓰느냐 이것도 항상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취임식에서는 대통령이 오른손을 공중에 왼손을 성경 위에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두 개의 성경을 사용했는데요. 1861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 때 사용한 성경과 킹 목사가 쓰던 성경입니다.
네, 또 취임식에 출연했던 유명 연예인들도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흑인 여가수죠. 비욘세가 국가를 불렀습니다. 또 켈리 클락슨, 제임스 테일러와 같은 가수들이 취임식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히스패닉계 시인이죠. 리처드 블랑코가 축시도 낭독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국가를 부른 비욘세가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비욘세가 국가를 현장에서 직접 부른 게 아니라 미리 녹음해둔 것을 틀어놓고 입모양으로 노래를 했다는 논란인데요. 흔히 미국에선 이런 걸 립싱크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비욘세 본인이나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는 여기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해도 비욘세가 미국에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 가수로 꼽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네. 네. 취임식을 대비해서 테러나 안전사고 경비도 심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장 주변부터 워싱턴 주요 지역에는 수많은 병력과 비밀 경호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네.
워싱턴 상공의 항공기 운행도 전면 금지됐고요. 위험한 소지품은 행사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뒤로 매는 가방이나 큰 서류 가방, 유리로 된 용기, 우산 같은 것도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 취임식 공식 연회도 이날 주요 행사일 텐데요. 4년 전에는 공식 연회가 10곳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두 곳으로 줄였습니다.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3만 5천 명이 넘게 참석을 했고요.
네.
군인을 위한 다른 연회에서는 4천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공식 무대에는 이렇게 두 곳이었지만 워싱턴 곳곳에서 여러 비공식 파티들이 열렸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 두 번째 취임식에 대해서 이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계속해서 시사상식 이어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Wanted가 부릅니다. Glad You Came. Down, the stars come out and all that comes is here and now. My universe will never be the same. I'm glad you came.
YD 시사상식. 오늘은 UN 안보리 결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대북결의 2078호를 채택했습니다. UN 기구는 어디든 결의를 채택할 수 있지만 주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는 구속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UN 예산과 하급기관들에 대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의장 성명보다 높은 단계의 조치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UN 회원국들 모두 결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평화 위협과 침략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규정한 UN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는 강력한 구속력이 생깁니다. OID 시사상식. 오늘은 UN 안보리 결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기자수첩 열어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유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4일이었죠.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그 인준청문회가 상원에서 열렸는데요. 상원 네. 외교위원회 다녀오셨죠?
예예. 예.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예, 그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저 얼마 전에 출범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 국방장관, 중앙정보국 국장 이렇게 국가 안보 분야의 수장직 3명의 그 인준 청문회가 이제 차례로 열리게 되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가장 처음 열린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이날 그 1인치 이상의 저 눈이 내려 가지고 뭐 그렇죠. 교통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랬는데요. 또 이 청문회가 열린 그 하트 빌딩은 그 상원 빌딩 중에서 가장 그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네, 눈이 내려서 예, 올라가기도 참 어려웠었는데
네. 고생하셨네요.
아니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외신 기자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꽉 찼습니다. 네. 케리 지명자가 이날 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그리고 애리조나주 출신의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또 새로 선출된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아주 네. 스타 정치인들 3명을 대동을 하고 나타났는데요. 네. 이 세 명이 출석을 해서 캐리 지명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지 발언을 했고 네. 이들이 들어서 아주 카메라 세례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상원 인준청문회라고 하면 통과하기가 수월치 않은 어려운 관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캐리 지명자를 대하는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외교위원회 그 캐리 지명자와 같은 그런 그 민주당 의원들은 뭐 물론이려니와 네. 그 하루 전날에 있었죠. 그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용사관 네. 피랍 사건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출석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공화당 의원들까지 상당히 환대하는 그런 네. 분위기였습니다. 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쪽에 그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간사직은 얼마 전에 그 리처드 루거 아주 원로이신 그 리처드 루거가 은퇴를 하면서 그 후임으로 테네시주 출신의 밥 코커 의원이 간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까지도 인준이 별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사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You're ready to go. My sense is your confirmation will go through very, very quickly. I do look forward to your testimony today. Secretary Clinton's here today.
반대쪽의 그 위원회 제 가장 그 강력한 그 지도자인 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네.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언론들은 그 이달 중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1월이 이달 중으로 인준이 확정이 될 것이고 다음 달 초부터는 캐리 지명자가 국무장관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캐리 지명자가 오랫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환대는 어쩌면 좀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캐리 지명자는 지난 1985년에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으로 선출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네. 28년이라는 오랜 세월 줄곧 상원 외교위원회 한 곳에서 소속을 해서 활동을 했으니까 뭐 상원 외교위원회는 자기 안방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 4년에는 조 바이든 당시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 부통령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자리를 뒤이어서 넘버원 자리인 외교위원장직을 역임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날 청문회를 주재한 로버트 메넨데즈 차기 위원장은 사실 위원회의 서열의 3위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보스, 상사를 자리에 앉혀놓고 인준을 하는 자리니까 뭐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잘 파악을 하실 네. 수가 있을 네. 것이고요. 네. 다른 의원들도 오랫동안 함께 의정생활을 한 터라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캐리 지명자도 아마 아주 농담을 던졌는데요. 내 생전에 이렇게 잘생긴 공직자들은 처음이다. 라면서 의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또 캐리 지명자는 외교위원장으로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아주 뛰어난 외교 능력 수완을 발휘했다는 데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국무장관으로서는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아주 좀 어려운 문제죠. 파키스탄과 그런 아프간 지역,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좀 가서 좀 풀어달라 이럴 때는 캐리 지명자를 비공식 대사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날 캐리 지명자의 외교관을 나타내주는 많은 질문들이 나왔을 텐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미국의 국무장관을 인준하는 자리인 만큼 아주 많은 전 세계 외교 현안이 총망라돼서 논의가 됐습니다. 네. 캐리 지명자는 특히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무인기 공격이나 이런 어떤 군사적인 대응 그리고 이런 대테러 정책 그런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많고 복잡한 이런 현안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그런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식량 안보, 또 에너지 안보, 인도적인 지원, 또 질병과의 전쟁, 개발을 위한 노력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또 자유, 민주주의 증진하는 것,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미국의 지도력도 이러한 미국의 외교 정책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 부분에서 북한 정치 수용소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정치 수용소에 수감된 수감자들, 또 많은 난민들, 인신매매 희생자들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역시 미국 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현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시급하고 위험한 도전 가운데 하나로 잘 알다시피 이란 핵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라는 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발언을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강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이렇게 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자리를 빌어서 이란을 향해 이란이 평화적이라고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평화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입증을 해라. 네. 그리고 그렇게 입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네. 많은 나라들이 다 이런 아주 강력한 사찰을 받고 있고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캐리 지명자의 개인에 관한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가족 얘기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예. 43년도에 콜로라도 출생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9세 예, 네. 올해 그렇게 되고요. 아마 상원 가운데서는 일곱 번째로 연장자입니다. 네. 아버지 리처드 캐리는 미 육군 항공단 조종사 출신인데 이후에는 평생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고요. 근데 어머니가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미국의 대표 언론 재벌이죠. 포브스가 출신이고요. 네. 캐리 지명자 자체는 명문 예일대를 졸업을 했고 1966년에는 해군에 지원을 하면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참상을 직접 목격한 후에는 반전 운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네.
가족 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70년도에 줄리아 돈과 결혼을 했고 슬아의 두 자녀 알렉산드라하고 바네사를 두었는데 88년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네.
이후에 펜실베니아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존 하인즈 의원이 타계한 이후에 그의 미망인인 테레사 하인즈 여사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 하인즈 여사는 존 하인즈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유명하죠. 케첩, 하인즈 네. 케첩, 재벌가 인데요. 네. 그 많은 유산을 또 상속을 받은 그 상속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캐리 상원의원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따라다니지만 그 어머니 쪽의 그 포브스죠. 포브스 네. 재벌가로 받은 그런 유산 그리고 또 아내의 재력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상원 미 그 역사상 가장 돈 많은 상원의원이다 이런 이름이 항상 따라 네. 붙어 다닙니다. 네. 그리고 그 대선에도 출마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조지 부시 후보에게 패배를 했죠. 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캐리 지명자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부유한 보스턴 상류층이다 이렇게 낙인을 이렇게 찍기도 했는데요. 그게 네. 아마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이날 그 청문회에는 그 아내 테레사 하인즈 여사 그리고 상무부에서 근무를 하는 남동생 또 딸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네사 그리고 그 남편이 함께 청문회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네. 또 이날 청문회에서 캐리 지명자가 그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아버지 직업 외교관으로서 전 인생을 보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목이 좀 매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요. 네. 아버지가 그 많은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 그 공무를 수행을 했고 그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그 자신과 형제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미국을 대표해서 국무부 직원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이런 네. 것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좀 이렇게 눈물이 글썽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인준이 된다면은 자기 그 뼛속에 아주 그 피에 이렇게 흐르는 상원 그 의회의 전통적인 그런 역사, 정신 이런 거를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국무장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상당히 장엄하죠. 네. 네. 그런 와중에 소란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분홍색 모자를 쓴 한 젊은 여성이 그 중동에서의 미국 정책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좀 소란스러웠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So thank you, Mr. Chairman and members of the committee. I know there's a lot of ground to cover.
네. 네,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예. 중동에 내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가야 충분할 건가 이렇게 절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경비원들이 이 여성을 바깥으로 끌고 나갔는데 이에 대해서 그 캐리 지명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젊었을 때 처음 워싱턴에 와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 반대 시위를 했던 그 당시를 상기를 네. 하면서 이 전 세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이 여성에게 존경을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존 캐리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그 인준 청문회 소식 유미정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